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로 10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저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나이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행한 바 저희의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곱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오늘도 치료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절망과 침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보존하실 때에 말씀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또한 빛과 기쁨과 또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에 섰사오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뜻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경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는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에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부와 2부로 구분이 됩니다. 1부는 1장에서 39장까지 또 2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그 구분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가 신구약 성경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의 1부는 1장에서 39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 2부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1부와 2부는 이사야서의 1부와 2부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문체나 주제나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되는데요. 1부의 메시지는 주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주전 8세기경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온통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가득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40장을 넘어가면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40장서부터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사야 당시는 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은 유다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 2부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성취될 종말론적인 성취의 내용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그러한 종말론적인 그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책인데 왜 이렇게 1부와 2부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사야 53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매튜 헨리의 글과 또 종교개혁자 칼빈 또 종교개혁자 루터의 글을 짤막한 글들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튜 헨리의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이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다음 교회의 번창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다. 메시지가 변화된 것,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매튜 헨리는 지적하고 있고요.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의 죽음을 이야기한 후에 선지자는 교회로 시선을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사야 53장 이후에 이제 교회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그 메시지가 연이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 루터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전장에서는, 여기 전장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전장에서는 선지자가 그 나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묘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는 54장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몸인 교회가 묘사되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사야서를 기억한다면 이사야 53장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를 잘 익숙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최소 이사야 53장만큼은 여러 차례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과 54장과 55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분의 고난받으심은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사야 54장에 나타나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복음의 초청이 나타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럼 이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가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죠. 자기 태에서 자라서 출산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와 같은 긍휼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가엽게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5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잠시 징계하셨지만은 그러나 끝없는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찾으시는 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동안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1장에서 39장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찾으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이사야 54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여기 부르신다는 것은 찾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너를 찾으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실이 부도덕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홀로 된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하여서, 그 당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자식을 낳지 못하여 수치를 당하고 고통받는 여인,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근심하며 회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만, 사실은 이 9장 전체가 다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근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4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비록 행음함으로 남편을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남편으로 묘사가 됩니다. 변치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비록 간음을 행하여 자신을 떠나갔지만, 잠시 그 아내로부터 얼굴을 돌리지만, 그러나 다시 그 아내를 찾으시는 그러한 신실한 남편으로 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해 볼 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결혼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의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것을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로 영적인 간음을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도덕한 아내를 잠시 징계하십니다. 그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54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의 죄악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비단 이사야만이 증거했던 메시지는 아니고요. 호세아서에서도 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호세아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재물들을 즐거워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매우 기이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너무나 기이한, 너무나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이 비록 우상 숭배로 간음을 범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을 잠시 징계할 뿐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호세아에게 부도덕한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이 구원은 기쁨과 풍성한 결실로의 회복인데요.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보면 문체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많은 부분이 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 그 개역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약간 그 끝이 이렇게 여백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끝까지 이렇게 성경 인쇄가 되어 있는데 시가 나오는 부분은 그 안쪽에 여백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표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5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 소리쳐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쁨과 풍성한 결실로의 회복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결국에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래서 부도덕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잠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으나 큰 긍휼로 그 얼굴빛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비추어 주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긍휼 가운데서 그 얼굴빛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비추신다, 얼굴을 드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시 큰 긍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이 그 초반에 수신자들을 향해서 그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를 하는데 항상 같은 표현을 써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또 어떤 데는 은혜와 평강이 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입에 달고 살았다. 뭐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항상 빼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구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며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확신을 또 복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신다면 마치 태양이 이 지구를 비추지 않는 것처럼 그 즉시로 어둠 가운데 처하는 것이고 절망과 고통과 불행과 비참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이상 사용이 됩니다. 66장 전체를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그것을 정확하게 저도 다 세워보진 못했지만 약 20번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못 본 척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큰 긍휼로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그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하심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언어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그 사건을 요약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복된 소식이지 않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긍휼인가를 디모데 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고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가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면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셔서 상함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일. 5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인들의 죄악을 담당하여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히 그것을 다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긍휼의 깊이는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이성의 그런 측량을 넘어서는 그런 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서 잠시 얼굴을 가리셨지만 큰 긍휼로 다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이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하시며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노아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화평의 언약입니다. 왜 이 언약이 화평의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는 노하시지 않겠다, 진노하시지 않겠다,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맹세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죽을 때도 사실 너무 끔찍한 방법으로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집니다. 이사야가 톱으로 이렇게 잘라져서 그 두 조각이 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유대의 그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31장과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가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패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데 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도 이게 동요 같은 것들은 어린아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이렇게 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내용을 노래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멸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신명기 32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무시하다가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오는 이 비참한 데까지 떨어지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 하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참 그런 슬픈 마음으로 이 노래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떠한 톤으로 또 사정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노래를 너희 자손 대대로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들이 재앙을 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그곳에서 이 노래를 통해서 내 말을 다시 기억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점점 더 기울어져만 악으로만 죄로만 기울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1부와 2부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라고 말씀하면서 그 대답을 이사야 53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 또한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도 해답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의 종이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다시 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난단 말입니까? 죄를 끊지 못하는 여전히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떠나간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도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통과 죽으심을 보며 만족히 여기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고통과 죽으심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죄에 대한 모든 진노가 여호와의 종에게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긍휼을 우리가 어찌 다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자연 만물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견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산일 것입니다. 비록 산은 그 위치를 떠날지라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의 영혼이 변할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산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나을 거다. 산이 그 자리를 떠나서 옮겨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나의 이 언약이 파괴되고 변화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적용하고 간단하게 정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그리스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큰 긍휼, 영원하신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소리 높여, 영어 성경에 보면 shout for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소리를 외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구원 얻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을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물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쏟아 부어졌는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우리와 같은 패역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남은 날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깊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허영의 시장과 같은 세상에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종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의 심령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